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라톤은 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끝나고 이 폐막식 직전에 스타디움에 가득한 관중들이 환호와 함께 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모든 경기가 사력을 다하겠지만 이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풀코스를 완주한 이 마라토너들은 이 박수와 환호를 받아서 받기에 마땅하죠.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가 유래된 이야기가 있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은 BC 490년 지금의 터키 건너편에 있는 이 그리스의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서 무조건 항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페르시아가 이 다리오 왕 때 세계 최대의 영토를 당시 제국으로서 세계 최대의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터키까지 지금의 터키까지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 건너편에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왕국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 무조건 항복하면 살려준다. 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페르시아는 이 항복 요구에 화가 났습니다. 페르시아 이 항복 요구에 화가 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신을 우물 속에 넣어버려가지고 그냥 산채로 매장해버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은 전투 전함이죠. 전함 600척, 그 다음에 보병 10만 명, 등의 그 실로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마라톤에 상륙시키게 됩니다. 마라톤이 그 마라톤이 아테네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륙을 시키게 됩니다. 아테네는 불과 1만 명의 군사로 10만 명의 대군을 맞는 거예요. 엄청난 이 싸움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는 페이디페데스라는 이 사람을 용맹한 전사들이 많았던 동맹국인 스파르타에, 스파르타는 저 남쪽으로 한 200여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그 이 페이디페데스를 그 스파르타에 이제 동맹 요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사람은 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 위기 속에서 아테네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이 스파르타까지 전력으로 달려서 200km를 며칠 만에 가냐면 이틀 만에 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200여 킬로미터를 달렸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라톤이요 200여 킬로를 원래 달리 이틀 동안 200여 킬로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한계죠. 자, 생명을 걸고 그 엄청난 거리를 달렸던 용맹한 전사 이 페이디페데스를 기리면서 만들어진 운동 경기가 이 올림픽의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던 이 아테네는 10배나 더 많은 이 페르시아의 대규모 원정군을 이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담이지만 이 올림픽의 이 마라톤의 유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곳이 지금의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 이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란에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란은요, 지금의 오늘날의 이란은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마라톤에 선수를 출전시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그렇겠어요? 이 마라톤이 유래된 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겨가지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게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이란에서는요 마라톤은 금기시되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출전시킨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아테네의 이 페이디피데스가 조국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달렸다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난 전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도 배경이기도 한 이 고대 근동에는 막강한 대제국들이 과거에 일어났었습니다. 역사자들마다 약간의 견해들은 차이가 있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이게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라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점령했고 근동 지역의 수많은 왕국들을 정복하면서 이 바벨론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성경에 나오죠. 이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운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걸출한 인물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헬라 제국을 일으켰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했어요.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 영토를 자랑했고 전성기를 보내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몰락해 갔던 거는요. 전성기를 보내고 그냥 몰락해 갔던 건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109년 만에, 바벨론은 87년 만에, 페르시아는 220년 만에, 알렉산더의 헬라는 80년 만에 이 큰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조금 더 길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을 쓰신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유다인들이 다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 다리오 왕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너희들 다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전에 뺏어왔던 거 있죠. 전리품들 있죠.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다 갖다 줘라. 그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선 헬라 제국은 80년 만에 이 찬란했던 제국의 역사를 마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아무리 강대하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게 된다면 그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 고대 근동제국의 역사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향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예외 없어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죠. 미국과 중국이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부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세계 최강국이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세계에서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등장한 애굽 있죠?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 애굽은 수천 년간 북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파라오 왕이죠. 파라오. 이 파라오는 그의 나라는, 그의 이집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집트는 우리나라 GDP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거의 3분의 1 정도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나라가 그렇게 돼버려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의 60%가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 이 나라는 석유까지도 많이 나와요.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고요. 세계에서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강제 수용해서 잔인하게 학살한 장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7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역사를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제 이런 경구가 하나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된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꼭 곱씹으라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그래서 망했던 것,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들의 역사가 똑같이 그들에게도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에게도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권세를 자랑하는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아무리 잘났고 잘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아주 강대한 나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 KBS에서 흡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담배를 핀 사람과 비흡연자의 폐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걸 보고 충격을 좀 받으라는 거죠. 이 30년 담배 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끊어. 그래, 피고 있는 사람 있으면 끊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폐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펴도 천국은 가요. 지옥까지는 안 와. 괜찮아. 그렇게 가. 근데 그렇게 폐 썩어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신방 갔는데 어떤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대요.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사실은. 아빠들이 담배 피는데 그 걱정되잖아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폐가 저렇게 그냥 새카맣게 썩어가고 있는데, 암덩어리가 생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빠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담배 피다가 저렇게 폐가 썩어져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려야 되는 거, 어떻게든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저 더 이상 못하도록 저 갖다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라이터도 갖다 버리고 담배도 갖다 버리고 자꾸 숨겨놓고 버리고 막 땅에 묻어버리고 막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어떤 자녀는 신방을 갔더니 이런 기도,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의 기도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 어린이는 너무나도 순수하게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니까 이 어린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주일날 딴 데 놀러 가면 지옥 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다 그대로, 엄마 어디 놀러 가면 지옥 가, 교회 가야 돼. 그렇게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머리가 굵은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에, 한 번은 괜찮아.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이 지옥에 관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빠만 담배 피고 아빠만 지옥 가고 있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예 없이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월 1일 날 우리 전도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란의 날이 오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혼란의 날이 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모든 정보가 항상 정확하면 좋겠지만, 어떤 정보는 바른 정보지만 어떤 정보는 거짓 정보일 수 있어요. 진짜 요즘은 정보의 홍수예요. 예전에는 정보가 그냥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요즘같이 언론을 불신하던 때가 있었나? 제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과연 어느 방송국의 뉴스가 제대로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건가?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건가? 다 방송사들마다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기사가 진짜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 이건 진짠가? 제가 지금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짠가? 이거는 뭐 믿을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떤 방송의 뉴스를 봐야 될지 어떤 뉴스의 신문 기사를 내가 믿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다 한쪽으로 그냥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왼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다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언론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 중간에 있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와 뉴스와 신문은 과연 어딘가? 그런 데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언론뿐이겠어요?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카메라 꺼내서 다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너도 나도 막 무슨 이게 뉴스거리처럼 막 이렇게 올리는데 그게 진짜 저 사람이 기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도 나도 그걸 다 올리고 있어요. 그중에는 건전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 영상도 있죠. 뭐 종교적으로 보자면 그런 건전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의 그 말씀 영상도 있겠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영상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의 영상을 보고 듣는 것이 좋을지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볼 때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괜찮은 건지 목사님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대로 여러분 신앙이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에 이런 정보 홍수의 시대를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빨리 교통이 발달해 빨리 왕래하는 그 교통이 굉장히 빨리 발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빨리 되고 모든 정보가 아주 빨리 전달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저 같은 사람은 식당에 가서 메뉴가 너무 많으면 뭘 먹어야 될지 고르는데 한참 걸려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진짜 누가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드실래 그러면 아무거나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인데 저도 알아요. 제가 힘든 사람인지 제가 아는데 사실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먹고 싶은 게 없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아주 못 먹을 정도로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은 그런 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먹어야 너무 메뉴가 많잖아요. 그러면 골라보라는데 아이고 제일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려워. 설교 준비보다 그게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식당이 뭘 잘하는지도 모를 때는 그냥 주문받는데 분에게 제가 물어봐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직원들이 꼭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 맛있어요. 그래 다 맛있어. 우리 얘가 레스토랑 우리 오픈하면 한번 제가 가서 먹어야 되는데 뭐가 맛있어요? 물어보면 다 맛있어요 이럴 거죠. 다 맛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베스트셀러가 뭐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물어보면 직원이 그래도 얘기를 요게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문하는 경우가 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많아요.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머리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판단하는 게 자꾸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1번이어야 되는데 아니 나름 많이 공부를 했고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걸 자꾸 판단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설교자의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드리려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죠.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교주들이 있습니까? 확연하게 들어간 이단과 사이비 종교야 경계를 하고 조심하겠지만 애매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 중심의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혼란의 시대에 살면서 잘못된 종교와 신앙과 이단과 사회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세부에도 언젠가는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단 종교들이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런 종교 들어와요. 벌써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증이네. 안산홍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종교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제 막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이제 좀 들어올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난 주간에는 또 뉴스거리가 뭐였냐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의 이만이라는 사람을 거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기가 막히죠. 지금 90세 된 노인인데 죽어요. 곧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요. 죽는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왜 저 사람들이 저걸 믿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언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천국에 가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으로 공포에 떨고 있어요. 불과 한 달여 전에 중국 전체 감염자 수는요,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막 세상에 드러난 한 달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어제 보고해보니까, 어제 통계보니까 6만 4천 명이 넘었어요. 6만 4천 명. 사망자는 1,50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리게 된 것은 중국 정부의 폐쇄적인 언론 탄압 때문입니다. 12월 중순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심 환자가 나왔어요. 사스에 대한 의심 환자가 나왔어요. 이걸 중국 정부는 숨기고 있었어요. 2019년 12월 30일에 이것을 우연히 발견한 이 우한 중심병원 의사는 리원양, 34살이에요. 이 리원양이 동료와 함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료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어요. 동료들이 다 의사들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이틀 뒤에 경찰은 리원양을 체포합니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유언비를 퍼뜨리지 말라라고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경고장에 지장 찍게 하고 다시는 이런 유언비를 퍼뜨리지 않겠다는 지장 찍게 하고 강제적으로 리원양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리원양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용히 병원으로 돌아와서 이상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리고 2월 7일 새벽에 숨졌습니다. 그가 숨진 뒤에 그의 유언으로 알려진 글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실은 찾기가 좀 쉽진 않은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상제라는 표현을 써요. 조물주를 상제라는 표현을 써요. 한자로. 근데 그의 유언에는 몇 차례 이 표현이 있습니다. 긴 내용 중에 몇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SNS 통해서 그렇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찰들이 입을 틀어막은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점점 이 병이 호전되지 않냐고 점점 심해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내가 부인이 우리 5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부인이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7개월, 8개월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불러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글이 굉장히 긴데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젯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함께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묘비에 작은 마지막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워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리원량의 용기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월 1일 우리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블레싱 세이브 전도 축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뒤에도 보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부 각 반별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름 괜히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각 목장별로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름 이상한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적어놨어요. 그 이름일 수도 있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죽음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 죽음의 바이러스는 점점 많은 사람들 속에 전염될 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여러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리원양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꼭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리원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의 달려갈 길 세 가지 제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혼란의 날이 오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